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일곱 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신은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단 동편, 이 요즘은 요르단이라는 나라예요.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가면 테일 데이르알라라고 데이르알라라고 하는 동네 언덕에서 1967년에 고대 유적 발굴하는 중에 119개 석고 조각이에요. 이게 원래 옛날에는 석고, 석회를 칠해서 벽을 만든 건물들이 많았거든요. 지진이 나서 무너진 그 폐허에서 119개 조각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고 신들의 예언자였다 이런 기록도 있고 그리고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이 어떤 민족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했는가를 기록한 그 있어요. 그 이거를 이제 보통 발람 문서다 그렇게 하거든요. 요르단 암만에 가면 그 라빠 고대 라빠 성 있는데 거기에 박물관 조그마한 박물관으로 보기에는 좀 너무 초라하긴 한데 지금은 뭐 다른 데로 옮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박물관에 가면 이 발람 문서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발람이 실제로 고대 사회의 모압 지역에서 활동했다는 그 고고학적인 증거인 거예요. 발람은 아주 용한 점쟁이였던 것 같습니다. 용한 점쟁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인데 지금은 뭐 예수를 잘 믿지만 처음에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냐 이렇게 제가 물었을 때 그분이 가정폭력도 많고 하여튼 엄청 어렵게 살았어요. 정말 이렇게 착하고 그런 분인데 근데 하여튼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점쟁이를 열심히 찾아다녔대요. 근데 너무 이게 인생이 힘이 들어가지고 어느 날 진짜 큰 복채 가지고 용한 점쟁이를 찾아간 거죠.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그 용한 점쟁이. 부산에 가면 태종대라는 데 가보셨어요? 옛날에 거기 그 군사 지역이어가지고 밤에는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은 너무 끝발 있는 점쟁이, 무당이어가지고 군사 지역에 가서 막 굿도하고 이런 그런 정도의 끝발이 있는 점쟁이 찾아가서 우리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 태도에서 굿하는 그 용한 점쟁이가 말하기를 당신은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으로는 안 되니까 진짜 큰 신을 찾아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어딨냐 어디로 가야 되겠냐 그랬더니 예배당을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점쟁이 말 듣고 예배당을 왔다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점쟁이 찾아다니면 쫄딱 망합니다. 암만 용한 점쟁이어도 점쟁이 찾아다니고 장난으로도 어디 가서 뭐 타로 전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요즘은 뭐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어디 가나 점쟁이들이 너무 많고, 제가 예전에 언제 한번 서울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 강남에 무슨 밤에 일이 있었는데, 서울 강남에 가면 그 강남대로에 그 진짜 화려하거든요. 그 화려한 강남대로에 저녁이 되니까요, 포장이 쫙 깔리는데 술포장이 아니고 점포장.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젊은 애들이 좀 그래. 그만큼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 아무리 불안하고 두렵고 아무리 뭘 미래를 알고 싶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점쟁이를 찾아다니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죠.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점쟁이를 찾아다닐 일이 아니고, 점쟁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험하고 타락해서 병이 깊이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민수기 23장, 24장을 읽고 있는데, 민수기 말씀이 전체적인 구조가 있거든요. 근데 민수기 21장, 20장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20장, 21장에 새 시대가 시작이 되는 뭐 그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를 떠나가지고 요단 동편으로 해가지고 아모리 왕 시온 물리치고 바산 왕 옥 물리치고 그러면서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는 게 22장 1절에 나와요. 그런데요, 21장에 그 전쟁 이야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요,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요, 얼마나 거대한 세력이었는지 모릅니다. 거대한 세력. 근데 그 거대한 세력을 물리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을요, 성경이 엄청 간단하게 설명해요. 반면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발람 이야기는 민수기 22장, 23장, 24장, 25장까지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31장에 또 나와요. 그런데 모압은요, 아모리 왕 시온의 지배를 받았을 정도로 힘이 없는, 어떻게 보면 싸움이 안 되는, 이게 뭐가 이게 급이 안 맞는 그런 모압인데요, 거대한 세력과의 싸움은 간단히 언급하는데 별것 없는 모압과의 이 문제를 22, 23, 24, 25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강조하는 게 있는 거죠. 눈으로 볼 때 거대한 문제인 것처럼 보여도요, 사실 믿음을 발동하고 기도하면 그거 별 문제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거 뭐 가벼운 문제 아니겠어? 그거 뭐 대충 하면 안 되겠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요, 사실 믿음을 발동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민수기에서 보면 거룩한 군대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출애굽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 그래 애굽에 대항한 싸움. 그래가지고 애굽을 물리치고 거룩한 군대가 나온 거예요. 그 거룩한 군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나안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과의 싸움에서 사실상 실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그 음란함과 방탕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또 새로운 군대를 불러내시는데 목표가 뭐냐 하면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군대예요. 이 민수기의 강조점이 예배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민수기 15장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 전체적인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구조가. 그러니까 이 구조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군대를 만들어내려고 하시느냐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같이 거대한 적도 물리친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모압에게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에게 발목이 잡히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발락이요. 모압 왕 발락이. 발락, 발람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발음을 똑바로 하려고 하는데 1부는 성공했는데 2부는 한번 실패했고 3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실패 안 했어요. 그죠? 모압 왕 발락이고, 그다음에 이 점쟁이 발람이에요. 발락이요. 점쟁이 발람을 데리고 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겁이 많았어요. 겁이 많은 사람이 점치러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겁이 많았는데 민수기 22장 2절 3절 한번 보시겠어요? 민수기 2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포레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겁을 집어먹은 거죠. 자기들을 이긴 아모리 왕 시혼을 물리친 군대인 거예요.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싸워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바산 왕 옥을 물리쳤다.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겁을 집어먹고 대책을 세우기를, 그러면 발라함을 불러오자. 발라함을 불러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 하나님의 군대를 저주하게 만들자. 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발락은요, 모압 왕 발락은요, 영적인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초자연적인 영역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모압 왕 발락은요, 말의 힘을 믿는 사람이에요. 저주하면 저주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믿는 거죠. 사실 말의 힘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민수기에서 이제 설교할 때 뭐 그 부분이 잘 안 나오고 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했지만, 이를테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다 들으세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말의 힘이 있는 거거든요. 민수기를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믿음 없는 말을, 우리가 내뱉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선한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을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고, 우리 근심과 아픔이 있을 때 기도로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되고, 이 말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그 말의 힘을, 영적인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발라함을 불러와가지고 저주하라 그러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저주해보려고 막 장소를 옮겨가면서 일곱 재단을 쌓으면서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영적인 능력도 믿고 말의 힘도 믿는데요, 선한 일에 대한 열심을 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을 하고, 발라함을 통해서도 발락에게 계속 말하기를 이 사람들을 저주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변명이 이야기하는데도 이 발락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저주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악한 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인 거죠. 세상에 보면 고약한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대충 살아요. 대충.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히 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거든요. 이단이에요. 안상홍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실제로는 장길자라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 어머니 하나님은 본래 그 안상홍 집단에서 신이 아니었고, 안상홍, 죽은 안상홍의 네 번째 첩이었는데,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 안상홍, 그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는. 평화초등학교 앞에 그 새들어 있었거든요, 건물에. 엄청 부흥해가지고요, 우리 예배당보다 더 큰 건물을 학산요양병원 옆에다 지었어요. 그 누가 저보고 어떻게 저 하나님께서 저렇게 부흥하냐.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는 전도를 안 하니까 그렇다. 열심히 전도하는 거죠. 젊은 아줌마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동네를 다니면 전도하는지 몰라요. 신천지는 왜 숫자가 많아지냐. 목숨 걸고 전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만큼 안 하는 거죠. 악한 사람이 열심을 내면 선한 사람이 못 이겨요. 선이 악을 이기려면 선한 사람이 열정을 내야 돼.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 근데 대체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조용히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악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일에 열심히 내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 아니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에요. 열심히 해야 돼요. 내일 주음 기도에 잘 들어오세요. 새벽에 5시 안 오시면 기도도 열심히 해야죠.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돼요. 예수를 믿고 신앙이 자라려면 예배당을 열심히 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죠. 열심히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자만하는, 아주 그냥 나는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 큰 소리 치는 교회인데 하나도 칭찬할 게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네가 열심을 내라고. 열심 없는 신앙이 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열심 없는 신앙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열심 없는 신앙이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요, 열심히 믿는 거예요.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 왕 발락은 선한 일에 대한 열심이 아니고 악한 일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다 망해요.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민수기 묵상할 때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요. 이 발람이 도대체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 발람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한다고 주장해요. 3절, 4절 한번 보시겠어요? 민수기 24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골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발람이 스스로에 대하여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눈을 감았는데 떴어요. 그래 뭔가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 대단한 뭐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지만 사실 발람은 민수기에서 복채를 받아서 복채를 받고 일하는 점쟁이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발람이 왜 발락을 따라왔을까요? 복채 받으려고 온 거예요. 발락이 은금을 많이 주겠다. 네 지위를 높여주겠다. 잘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재물에 팔려다니면서 그 은금을 그 돈벌이 하기 위해서 발람을 찾아온 점쟁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발람이요 책망을 받아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뭔가 영적인 뭐 감각은 있는지 몰라도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은 나귀가 하는 말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발람이요 나귀의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길로부터 돌아서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나귀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나귀는 천사를 보는데 이 발람은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서 나귀와 발람의 이야기는 또 다른 주제가 될 수도 있는데 왜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어요. 민족과 문화마다 어떤 동물이나 동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이를테면 숫자도 우리는 사자가 죽을 사자라 그래가지고 다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요즘은 그런 데 잘 없는데 예전에는 무슨 병원 같은 데 가면 4층이 없고 F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고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7자를 좋아하지만 중국 사람은 8자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문화마다 달라요. 이를테면 우리 문화에서는 나귀와 관련해서는 나귀 샛님 보듯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요즘 안 써요. 왜냐하면 요즘 나귀 안 타고 다니잖아요. 혹시 까마귀 고기 먹었니? 뭐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 있으세요? 까마귀 고기? 까마귀 똑똑해요. 까마귀. 그런데 우리는 까마귀를 먹으면 뭐 좀 까막까막한다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족과 문화마다 동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는 것이 있거든요. 고대 근동에서 나귀는 미련하고 고집센 어리석은 동물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의 책망을 받았다는 것은 나귀같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고집이 센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발람이다. 민수기에서. 발람은 뭔가 대단한 점쟁이이고 뭔가 영안이 열려있는 점쟁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점쟁인데 실제로는 나귀만도 못한 사람이다. 고 하는 것을 이 민수기가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발람이요. 민수기를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번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리석고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자기 말씀하시고 어리석고 악한 사람에게도 은혜 베풀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창세기에 보면 왜 애굽왕 바로가 7년 풍년 7년 6년 꿈도 꾸고 지난번에 왜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도 꿈도 꾸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어리석고 악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민수기 22장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민수기 2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명백하게 말씀하시기를 함께 가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들은 복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발람이 결국 발락의 초대에 응해서 발락이 부르는 대로 가요. 그리고 발락이 하자는 대로 다 해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은 복채받고 은금의 메인, 돈의 메인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도 해요. 아, 결국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 아니냐. 처음에 모압 왕이 보낸 사신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래서 안 갔거든요. 두 번째 모압 왕 발락이 더 높은 고관을 더 많이 보냈다 그래요. 두 번째 불렀을 때는 발람이 가요. 그런데 갈 때 보면 하나님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민수기 22장 20절에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래요. 일어나 함께 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발람은 핑계거리가 있어요. 하나님 가라 그런 거예요 이제. 그래서 허락이 떨어졌으니 가는 거죠. 그런데 가다가 나귀한테 혼쭐이 나요. 그런데 나귀한테 혼쭐이 나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또 발람이 말하기를 22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과 함께 가라. 그렇지만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그래서 허락을 받은 거죠. 따지면 발람은 허락을 받았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유 허락 받았다 나. 나 이거 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은요.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명백한 하나님의 뜻. 명백한 하나님의 뜻은 가지 말고 저주하면 안 돼. 이게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발람이요. 결국 그 초대 응하고 그리고 발락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발락의 대접 잘 받고 발락이 원하는 대로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겠다. 그런데 그 기대하는 바가 뭐냐 하면 기대하는 바가 오늘 본문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혹시 허락해 줄지 모르니까 여기서 저기로 옮겨다니고 일곱 재단 쌓고 그리고 다 보면 부담스러워서 저주하기 어려우니까 끄트머리만 조금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노력하는 노력 어떻게 해서든지 저주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거고 발람은 그 발락이 하는 대로 다 맞장구 쳐주고 다 발락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일곱 재단 쌓으라 그러고 단 옆에 있으라 그러고 나는 저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겠다 그러는데 그 듣는 방법이요 일종의 주술적인 방법인 거예요. 예를 들면 2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이거는 세 번째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주술적인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뭐를 위해서 했어요? 축복하기 위해서? 아니고 저주해보려고. 저주를 해보려고 여튼 왜 무당이시 내림 받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 뭐 이런 거 있거든. 점쟁이가 점괘를 찾아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한 거예요. 목표가 뭐냐? 저주해보려고. 발락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발람이. 모압왕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보려고 여러 가지 주술적인 방법을 썼는데 사실 실패한 거죠. 실패. 옛날에 예수 믿는 우리 선조들이 막 굿하는 자리, 무당이 굿하는 자리에 가 있으면 굿 안 된다고 쫓겨나고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굿이 안 된다고 무당이 예수 믿는 놈들 다 나가라 이래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백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세상이 너무 병들고 타락해가지고 점쟁이가 선전할 때 기독교인 환영 비밀 엄수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한다고. 세상에 병이 들어가지고. 발람은 점쟁이인 거예요. 발람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뭔지를 다 알아요. 들어요. 이거는 저주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저 사람들은 복받은 백성들이다 하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주술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틈을 찾아보는 거죠. 뭔가 이 저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틈을 찾는. 왜 그랬냐? 이 사람은 돈에 팔려다니는 사람이었던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라도 돈을 버는데 아주 몰두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력하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민수기가 그런 신앙생활을 가르쳐요. 민수기가 거룩한 군대를 이렇게 세우고 그 거룩한 군대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민수기 후반부에도 그래요. 두 번째 인구조사하고 난 뒤에 다시 가르쳐주는 것이 예배와 절개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될 거냐. 어떻게 거룩한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냐. 이런 것을 계속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을 읽으면 인생의 목표가 뚜렷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를 뚜렷하게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는 진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노력하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어떤 경우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도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뭐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치러야 될 대가가 많은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요.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요. 자꾸. 빠져나갈 구멍.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있고 자기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자기 꿈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서운 줄은 알아서 감히 거역은 못해요. 그렇지만 핑계거리는 찾는 거죠. 내 인생의 길은 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여하튼 핑계하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의 목표는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겁은 나지만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벌만 안 받으면 된다 그래요. 그리고 벌을 받아도요. 그게 벌인 줄 몰라요. 이를테면 나귀의 책망을 받아도 그게 아, 정말 돌아서야 되는 상황 이거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발람의 안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치 보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사람에게는 자기 욕심이 있는 거죠. 삶의 목표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순종하는 이게 삶의 목표가 아니고 그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눈치 봐가지고 빠져나가서 자기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성공하기 어렵죠.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발람은 이 백성은 저주할 백성이 아니야. 복받은 백성들이야. 절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데 그거는 축복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저주를, 원래는 저주를 하고 싶었는데 실패한 거죠. 하나님이 발람을 가로막으신 거예요. 발람이나 발락은 일곱 제단을 쌓으면 응답이 될까? 그래가지고 그 본문 쭉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일곱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장소를 옮겨가면 혹시 가능할까? 장소를 옮기고 더 많은 제단을 쌓고 이러면 뭐가 될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과 자비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제단을 몇 개를 쌓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상과 점쟁이가 걸어가는 길과 예수 믿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점쟁이는 얼마나 네가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하냐 이런 게 질문하지 않고 네가 복차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느냐 이런 거 질문하죠. 하나님 그런 거 질문 안 해요. 네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니? 네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니? 이런 거 질문하지 않고 너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환경을 자꾸 뭘 바꿔보고 뭘 조건을 상황을 바꿔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누구냐?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고 있니? 우리에게 자꾸 질문하세요.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조건은 다 다른 거죠.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앞을 가로막는 것이 아모리 왕 시온이냐 바산왕 옥이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네 앞을 가로막는 것이 홍해냐 요단강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너를 가로막는 것이 뭐 가나안의 큰 성읍 장대한 백성 야, 그거 별거 문제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어떻게 순종하려고 하니? 이거 질문하신다니까요. 사실상 우리는 모든 기도 응답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다 기억하면서, 사실상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발락과 발람이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발락과 발람은 그걸 몰라요. 초월적인 힘, 영적인 능력 믿어요. 말의 힘 믿어요.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믿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힘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목표를 이루어 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방법을 자꾸 찾는 거예요. 결국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발람에게 베푸시는 은혜고, 그거는 발람의 입을 막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발람이 무슨 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냐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잘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 보시면,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복채받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영원한 언약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복채 많이 가져왔다고 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민수기 23장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민수기 2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21절 이 주제는 지난주일 설교에서 다루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군대는 뭐 진실하거나 뭐 열정이 있거나 좀 쓸만하거나 그렇지 않고 사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은혜와 긍휼로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다른 거죠. 우리가 뭐 남들보다 더 나은 게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주 실패하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와 긍휼. 우리가 뭐 기도 응답을 받아도 엄청나게 뭐 많은 재물을 바치거나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가 아니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기도 응답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군대인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용한 점쟁이도요 하나님의 군대를 저주할 수 없어요. 오늘 보면 22절 23절 어제 읽었던 민수기 23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 어찌 크냐? 와,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셨구나 하면서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주술사 어떤 점쟁이도 하나님의 군대를 저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복되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 6절 오늘 본문 민수기 24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물가의 나무, 우리는요 이 삼천리 금수강산 1년 사시사철 비 오고 눈 오고 우리는 정말 살기 좋은 동네예요. 근데 이 고대 근동 가나안 지역은 아니에요. 1년에 건기 우기 있고요. 우기 때는 건기 때는 아예 비가 안 와요. 그래가지고 온 세상에 메마르거든요. 근데 그 메마르는 세상에서도 사진 한번 보시면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는 곳에는 저리 숲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다 메말라도 물이 흘렀던 곳이 있는,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는 곳, 혹은 물이 흐르는 물길을 타고 저런 나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물가의 백향목이라는 말, 혹은 강가의 동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가 있어요. 온 세상에 메말라도 자기 백성 하나님 지키시는 거죠. 오늘 24장 7절 보시면 2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각은 아말렉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출애굽할 때 제일 처음 이스라엘을 막았었던 이방 군대였어요. 그런데 아말렉은요, 한 번만이 아니고 줄기차게 고질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끊임없이 괴롭혔던 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고질병 같은 적이어도요, 하나님이 더 크세요. 하나님이 더 크세요.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뜨리로다.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앞에도 남았는데 그 힘이 들소와 같다, 혹은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수사자, 암사자, 들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그 가데스 바네아 14장 읽을 때 정탐꾼 10명 정탐꾼들이 가나안 보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큰 성읍에 살고 있고 키도 너무 장대하고 그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 키 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메뚜기가 어떻게 사람을 이기겠느냐,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일종의 메뚜기 컴플렉스에 사로잡힌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실을 보여주시니까 그 힘이 들소와 같고 수사자, 암사자 같다. 믿음이 없으니까 스스로 메뚜기 같아서 불가능. 그런데 실제로 그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 출애굽한 백성은 마치 들소 떼와 같고 사자 떼와 같아서 어느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소와 같고 사자와 같이 용맹한 일꾼으로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군대를, 자기 백성을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거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선언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이 하셨던 그 언약을 오늘 본문에서 발라함의 입을 통해서 다시 메아리치게 하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복이 되는 것이지, 광야를 여행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면서 빠져나갈 구멍이나 찾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복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이 뭔지도 아는데 그거 감당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우니까 뭐 빠져나갈 구멍만 찾는 거죠. 정말 약삭 빠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복이 될까요?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은 믿음으로 용맹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헌신하는, 열심을 품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거예요. 민수기 읽을 때 발락이 발람을 불러와서 저주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런 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알고 나중에 기록한 거예요. 정말 발락이 발람을 불러와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주를 하려고 할 때는 발락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뒤에서 누가 우리에 대하여 수군거리고 우리를 욕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영향이 있나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남들이 여러분에 대하여 무슨 이야기 하느냐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뒤에서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발락과 발람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실패해요. 영적인 능력도 믿고 나름 저주하는 능력도 있고 그래 그 유명한 이름, 아주 유명한 유명세를 얻은 그런 아주 대단한 점쟁인데도 실패,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치시고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고 너무 두려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사실 은혜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많거든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에돔 광야를 둘러서, 에돔을 둘러서 이렇게 광야길로 우회하려고 하니까 민수기 21장 4절을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이렇게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니까 길이 너무 험하고 너무 멀고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래서 또 원망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기 먹을 것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원망 불평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얼마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 녀석들을 혼내려고 불뱀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없는 불뱀을 만들어서 막 그 동네에 뿌렸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광야 생활이 그렇게 힘들어서 불평하면 너 진짜 광야 생활이 뭔지 한번 맛을 봐. 그랬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진짜 그랬는지 하나님 앞에서 여쭤봐야 되겠지만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진짜 광야 생활이 어떤 곳인지 너 요즘 그런 거 찐 광야 생활 모르죠? 진짜 광야 생활이 어떤 곳인지 너 한번 맛을 봐. 하고 잠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죠. 그대로 잠깐.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있는 손으로 지키시는데 그거 힘들어가지고 그거 감당 못하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많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등에 업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데 그거 힘들다고. 왜 애기들도 왜 안아주면 막 귀찮아라고 업으면 막 짜증 부리고 이런 녀석들 있잖아요. 그러니 안아주고 업어주고 있는데도 그거 막 짜증 부리고 힘들다 그러고 그렇다고 내려놓으면 아주 그냥 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애를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 진짜 광야 생활이 뭔지 아니? 잠깐 어떻게 보면 보호하는 손길을 거두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불뱀이라고 하는 거죠. 아마 물리면 열이 났거나 막 이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아마 독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라 달아라. 그래서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 거다. 그것도 살 길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에서 14절부터 17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높이 들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광야길 힘들지요. 우리 인생길 여러 가지 고단한 것 있지요. 그렇지만 힘들고 고단할 때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 원망 불평이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 정말 무서운 장애물이 우리 앞에 닥칠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 내지는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아모리 왕 시온 바산한 옥. 그렇지만 믿음을 발동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사실 우습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큰 장애물이라도 믿음을 발동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우습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 없고 이게 기도할 줄도 모르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보면 별것 아닌 거에 발목 잡혀가지고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냐, 네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네가 빠져나갈 구멍 찾고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대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 아니냐 뭐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미워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거룩함, 그 정결함, 그 순결함을 가지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충성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